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책인데, 이 모세오경이 너무나도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모든 내용의 토대가 되고, 그리고 또 흔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모든 그 계명들이 사실 이 모세오경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모세의 이 율법에 담겨 있는 이 계명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총 613개가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그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라라는 명령의 긍정의 명령문들은 계명은 248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금지하시는 부정의 명령은 36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정확하게 613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613개의 조항들을 우리가 사실 다 이 기억하고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613개의 이 계명의 조항들을 일일이 다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그 흠없는 삶,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은 사실 두 가지 일을 하신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율법을 어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완성했던 그 율법 완수의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을 어긴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덧입게 되는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복음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613개의 계명을, 율법의 모든 것을 준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로움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율법 준수를 하려고 했던 근면 성실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머리를 숙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만큼 성경의 열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없어요. 웬만한 지금 교회에서 뭐 성경 암송대회 하면 뭐 로마서 8장, 뭐 고린도전서 15장, 뭐 그런 식으로 좀 유명한 고린도 13장, 이런 식으로 유명한 장들을 이렇게 암송합니다만, 사실 이 당시에는 랍비가 된다는 기준을 보면 모세오경을 거의 막 달달달 암송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열정은 우리가 참 그거 하나는 만큼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열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613개의 이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수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어리석고 헛된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이 613개의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만 사실 놓고 봐도요, 우리가 그 10개 중에 다 모든 것을 지킨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삶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계명에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받은 이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심혈을 기울였는지요. 본래의 기본적이 있던 이 613개의 계명에 세부적인 조항들을 추가해가지고 그 조항들까지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준 거죠. 쉽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 한 가지 계명만 놓고도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조항으로 정해놓고, 안식일날 들을 수 있는 무게를 정해놓고, 또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이렇게 항목으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613개의 계명으로부터 시작했던 조항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복음서에 저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들이 이 엄청난 이 율법 이 준수를 부담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발생했던 법이 사람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간 그런 법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목숨을 걸고서 율법과 그리고 또 여태까지 내려왔던 장로들의 그 유전, 우리가 흔히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사항들을 준수하려고 열심을 다해온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수 있냐? 우리는 저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적어도 안식일은 준수하지 않을 것이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그를 고치신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 일어난 날도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만에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나음을 받고 이제 자기가 누워있었던 뭐 매트리스라 그래야 될까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말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안식일인데 당신이 지금 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38년 만에 태어나는 환자에게 지금 오늘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참 이상한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율법 준수에 눈이 멀어서 율법의 정신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대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정면으로 비난하신 거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의 이 평가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면 율법 준수였어요. 이걸 위해서 평생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보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속으로요, 막 그 예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움, 예수님을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 안에서 막 불타는 거죠.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평생 이 율법 준수를 위해서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모세도 모르고 너희는 이 율법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사람들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했어요.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 이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하고 11조도에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것 이상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에 세 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새벽 예배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빠질 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 보실 때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었고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그 은혜의 정신, 그 자비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병든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어찌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를 들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유대인들은 본래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언제 행하냐면 산의 아이가 태어난 지에 8일째 되는 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8일이라는 날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요일에 따라서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이거 할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식을 해야 될까요? 이 딜레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아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산의 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였다면 38년 동안 병든 자를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도 그것이 어찌 안식일을 그 위반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일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결코 안식일을 계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냐면 바로 그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도 태어난 지 8일 되는 그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너희도 일하는데 내가 38년 된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에 치료해줬고 그를 고쳤다는 것이 어찌 이게 안식일 계명을 어긴 일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적 열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겉모양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정말 종교적인 일들의 활동에 그렇게 매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없는 거죠. 복음서를 보니까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을 주님이 보십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고꾸라져가지고 몸을 굽히고 살아갔던 사람들. 예전에 우리 한국도 보면 이 할머니들 중에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가지고 막 90도 인사하듯이 이렇게 땅만 보고 살아가시는 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듭니까?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팡이도 의지하면 살 수가 없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18년 동안 그 고생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18년 동안에 그 허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 고생하고 있었던 그 여자를 고쳐주는 이 장면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께 막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분노했어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 준수의 이 혈안이 돼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만일 소나 나귀가 물에 빠지면 그 물에 빠진 소나 나귀를 너희가 안식일을 할지라도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있었던 이 사람을 안식일에 내가 매임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의 결론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형적으로요, 율법 준수라는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좀 우리에게로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사실 새벽에 나온다는 게 이게 되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 아침잠을 포기하고 나오는 건데, 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누가 나오는구나.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 저 누구 집사, 누구 장로 권사는 새벽 예배 안 나오네. 정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나 이거 읽었어 하고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가 있는 거지, 성경 읽기표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됩니까?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고 심지어 금식까지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신이 사라지면 그것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심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율법의 정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이 시간에 나왔을까요?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유대인들처럼 정말 내면에 비어있는 그냥 비어있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